안녕하세요. 홍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강연 요청을 받고서는 제가 근데 저 무신론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락골이 이 모양인데 찬밥도 엄밥 가리게 생겼냐고 이렇게 천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 마음이 열린 목사님이구나 쿨하다 그래서 해야지 그러고서 테스트를 제가 하나 더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그 교회에 와서 강단에 쓴 무신론자는 최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나요? 자, Hey 사랑 침례교회 Make Republic of Korea Great Again 이 저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슬로건 아시죠? 트럼프의 슬로건 그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한 건데. 이 그림은 제 그 표지 쓴 표지를 그린 보시 퍼스틴이라는 친구가 그린 건데요. 만화가인데 아주 만화가 임팩트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엑스 무슬림이에요.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전체주의적인 면모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단만 몇 푼이라도 보탤 겸 그리고 그림도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표지를 그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물론 무료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슬람에서 왜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사람 블로그 주소거든요. 나중에 뭐 그 동영상 올라가면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주소 따서 굉장히 그림이 아주 강렬해요. 자, 그 저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아무렇게나 단어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좌든 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족보에도 없는 말입니다. 좌익들이 자기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정의롭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네가 진보라는 말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진보라는 사람들은 20세기에 이미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도 실패한 그 사회주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리그레시브, 퇴행적이에요. 진보적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 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사람들, 비자유적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럴이란 단어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 보시면 Republicans in name only라고 돼 있죠.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보수. 그래서 좌익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주류 언론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겠습니다. 그 미국의 공화당에도. 그래서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하고 좌익 눈치만 보는 그런 기회주의자. 그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여기 그 저기 미성년인 아동 청소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오늘 제가 19금 얘기가 조금 들어가니까 예.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보하고 리버런 합쳐서 그냥 좌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는 제가 그냥 우익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아무런 그 가치 판단이 내재되지 않은 그냥 좌하고 우로 나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김문수 도지사 전 도지사 보고도 극우라고 부르는 신문들이 부지기수인데 극우 극좌는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서 폭력을 용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지 함부로 극우나 극좌 같은 얘기는 쓰지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보통 개신교하고 동의어로 치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 그리스도교를 음역한 겁니다. 그 한자로.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하고 같은 말이지만 개신교하고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기독교에는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동방정교가 다 포함된 게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신교예요. 그다음에 이슬람과 아랍과 중동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아랍이라는 거는 아랍어를 쓰는 주로 아랍어를 쓰는 그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기는 하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믿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말하면서 아랍이라고 하면은 이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슬람을 얘기할 때 중동이라고 하면은 중동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동유럽에도 뭐 보스니아, 뭐 알바니아 이런 데도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지칭할 때는 그냥 이슬람권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정치적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르크스가 그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은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투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걸로 드러났어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노동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눴죠.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러시아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도대체 마르크스주의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오류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그래서 그 혁명이 확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마르크스주의를 확산을 시킬지 이제 방법을 달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회르기 루카치라는 사람은 헝가리의 볼셰비키 정부인 벨라쿤 정부에서 문화 담당관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 권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교회,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국가,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그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체위 같은 걸 노골적인 그림을 담은 책자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헝가리 국민들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 부모들이. 그래서 기회르기 루카치의 성교육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문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이제 만든 사람인데, 그 부르주아들이 학계, 교육계, 문화계의 그 헤게모니,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식인들이 이 각계에 침투해서 좌익의 사상을 퍼뜨려서 민중을 계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하는 그런 이념에서, 그다음에 그 학계에서 상아탑 안에 들어앉아서도 학자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 변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거는 이제 필릭스 바일이라는 백만장자의 아들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사회조사 연구소라는 데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1924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해에 여기 제가 보여드린 기회르기 루카치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열몇 명 정도 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생기면서 학교예요. 맨 처음엔 학교인데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기회르기 루카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총장 때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연구를 했어요.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관계. 그런데 저기 2대 총장인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오면서 마르크스주의 경제 용어를 문화 용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서 혁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34년인가에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하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치의 폭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좌익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서구 문명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교를 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구 문명을 무자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학문이 사조가 학문 사조가 비판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구축해서 내세우는 이론은 없어요. 그 서구 문명을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무너뜨리는 게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궤변을 주장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더 억압을 받는다, 전체주의보다. 왜냐하면 억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궤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나타난 게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이 68세대라는 거는 68년에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과격한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후르시초프가 소련에서 집권을 하면서 스탈린 격파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소련의 그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만행과 관련된 그 기밀 자료들이 모두 공개가 되면서 소련의 그 참상이 공개가 되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더 이상 지적으로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더잘 살고 더 자유롭게 사는 이유는 서구 문명이 그동안 다른 문명들을 억압해 왔기 때문이지 다른 문명이 서구 문명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문화 다양성, 문화적 상대주의 이런 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같이 생겼지만 레즈비언인데 남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100%.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사회가 너는 여자고 너는 남자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학파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이런 우리가 객관적인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억압자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은 억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실, 진실이 진짜 진실이 아니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겪었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걸 진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억압을 받은 사람의 세계관은 오류가 없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억압하는 사람은 부르주아였고, 억압을 받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였죠.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포스트 모더니즘 아래에서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쭉 읽으시고. 그래서 정치적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약자, 뭐, 장애인,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좀 순화된 언어로 쓰자.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좌익들이 규정한 그 피억압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새 그 미국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그 핫한 억압자, 피억압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자죠. 여잔데 저는 제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남자라는 거를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냥 남자라고 느끼면 남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네가 왜 여자지? 네가 왜 남자냐? 그러면은 그거는 증오 발언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헤이스피치라는 거. 그래서 정치적 정도에 부합하는 발언과 벗어난 발언이 어떻게 있느냐? 제가 이 대상이라는 왼쪽 칼럼에 무슬림 트랜스젠더 쭉 썼죠. 이 사람들이 거의 순서대로 지금 서구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피억압자 집단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 칸 백인 남성 이상애자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은 좌익이 억압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집단이고, 그래서 맨 아래 칸을 제외하고 유대인부터 그 위쪽으로 쭉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피스에 부합하는 발언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집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부 증오 발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개신교 신도 중에 의사분 중에 그 동성애자들 치료하시는 분이 있죠? 그 분이 HIV나 에이즈가 동성애자가 90몇 퍼센트 이상 감염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증오 발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백인 남성의 이성애자,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 구구, 파시즘, 이렇게 매도를 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한국의 좌익과 미국의 좌익이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586 세대죠. 저도 586 세대인데 걔네가 이렇게 일들을 저질러놔서 제가 이 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속지 않은 의미에서. 586 세대가 지금 주류죠,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도 68 세대가 주류입니다. 40년대, 그러니까는 2차 대전 끝나고 태어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버니 샌더스 이런 그 미국의 막강한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70이 넘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68 세대입니다.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하고 그랬던 있죠, 히피족들. 이 사람들의 특징, 첫째, 부모가 무지무지 고생을 해서 일궈놓은 부를 누리면서 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세대고, 그다음에 미국의 68 세대의 경우에는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해서 2차 대전 참전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느라고 싸우고 이런 세대죠. 그리고 자학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를 친일파와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나라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인종차별과 그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그다음에 식민 제국주의 착취와 이런 걸로 얼룩진 나라라서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역사 왜곡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4.3 사건이나 이런 좌익들이 한 만행을 모두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하죠. 68, 그 미국도 미국의 역사 똑같습니다. 노예 제도를 과장 확대 해석해요. 그 미국에서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의 인구의 비율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됩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모든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끌려온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프리카의 부족들끼리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들끼리 싸우다가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을 포로로 잡아서 해안가로 끌고 나와서 유럽인들한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도 노예제도에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가르치죠, 근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규정한 집단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기네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신적 노예농장이라고 하는데,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이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좌익 정당에 90% 이상 몰표를 해주는 전라도가 있죠. 미국은 흑인이 90% 이상 민주당에 지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 텃밭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 최하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대 최대 빈곤 도시, 가장 가난한 도시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민주당 텃밭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다음에 적과의 동침. 우리나라 좌익들,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하자고 하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문화적 상대주의. 걔네도 나름대로의 문화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배치가 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인을 해요. 그래서 여성 할례 같은 것도 눈 감아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를 똑같습니다. 좌익 정당의 여성 지부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탈북 여성들에서 한마디도 안 하죠. 미국의 좌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하고 페미니스트들도. 그 이슬람 하에서 여성들의 인권 유린 그 사태에 대해서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않아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거, 이름 하에서. 그 다음에 둘다 흑백 논리입니다. 갑, 을, 금수저, 흑수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빈부, 흑백.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럼 PC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좌익이 피해자라고 규정한 집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증오 표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증오 발언은 언어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 언어폭력은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검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나아가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만들면은 이게 반드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법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신론자인데 여러분 개신교도니까 홍지수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할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무신론자지만 무신론자 차별금지법을 정해서 개신교도들이 내가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대신 저도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행위를 존중하는 거지 믿음의 내용 자체를 존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싫은 얘기를 금지하면은 내가 남한테 싫은 얘기를 할 권리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적 처벌을 넘어서면은 이제 물리적 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C를 사용하는 매뉴얼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인간의 활동 영역을 규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집단이, 고도 비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고도 비만인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미의 기준을 날씬하다고 정해서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와,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활동 영역을 규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자와 패자를 규명을 하고 차이가 생기죠. 승자와 패자 사이에. 그리고 그 차이는 오로지 그 본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과도 비만인 사람이 열심히 먹어대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억압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그러니까 과도 비만인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 사람들과 연대를 해요.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에 심취를 하죠. 나는 정말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약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니까. 그리고 그 날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표출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뭐 인간 활동 영역이라고 뭐 고상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과 날씬한 사람. 그다음에 뭐 남자인 경우에는 대머리인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느냐 좌익들이 처음에는 가시적 차별이나 편견을 퇴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대놓고 흑인한테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모멸감을 주고 비난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차이나 차별이 퇴치가 안 되면은 그다음에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억압하는 집단에서 묵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도 차이가 퇴치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는 억압 집단은 타고난 차별주의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관용하자, 포용하자 이런 단계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는 법적인 평등, 기회의 평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래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평등, 결과의 평등. 예를 들어서 흑인 인구가 미국에 13% 정도 되는데, 어느 조직에 갔더니 백인이 99%고 흑인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차별인 거예요. 원인이 뭔지 분석 안 하고 하여간 차이가 나는 건다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흑인은 13% 정도 뽑고 나머지는 백인 뽑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그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죠? 그 다음 단계는 억압 집단, 자기네가 억압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한 가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그 공영방송의 본보기라고 하는 BBC, 거기도 완전히 좌익이 장악했습니다. 거기 공정한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 BBC하고 미국의 민주당에서 직원 채용하는 공고를 냈는데, 백인 남성은 지원하지 말 것. 딱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각 조직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sensitivity training, 감수성 훈련, 그다음에 diversity training, 다양성 훈련, inclusiveness training, 포용 훈련, anti-bias training, 편견 퇴치 훈련,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사람의 편견을 해소한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좌익들이 먹고 살 일자리를 무지하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미국의 사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구글, 유튜브, 그다음에 어디죠?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거 CEO들이 다 좌익입니다. 트위터는 심지어, 2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좌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이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퇴출당하는 걸 여러 명 봤고,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이 그 테러 단체는 버젓이 트위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왜이 좌익들이 그러면 개신교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냐? 자, 세계 종교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개신교가 북미의 미국, 캐나다는 퀘벡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로선이 돼 있죠. 그러니까 파랄수록 개신교가 강한, 개신교 수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북유럽, 유럽도 남부 지역은 천주교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남쪽,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그다음에 호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개신교가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섞여 있으니까 천주교, 불교, 개신교가. 자, 그다음 경제 자유도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개신교인 지역하고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이 초록색에 가까운, 초록색하고 연두색에 가까운 곳이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일치하죠? 개신교인 지역하고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하고. 이렇기 때문에 좌익들이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학가의 PC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느냐. 더 파이어라는 재단이 있어요. Founda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Education이라는 데인데, 개인의 권리와 교육 재단. 여기는 그래도 상식 있는 좌익과 우익이 같이 운영하는 재단인데,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학생들을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통계를 냈는데, 대학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도록 억압을 받는 학생들의 80에서 85%가 우익 성향의 학생들이에요. 백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개신교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표현 규정이 있냐면, 대학교에. 쭉 보시면, 자존감을 훼손하는 언행도 표현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남자한테 여자가 데이트하자고 신청했는데 남자가 거절하죠? 그러면 자존감 훼손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작업 걸기. 이거를 금지하면은 인류가 존속을 할수 있겠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시선 회피라는, 남의 시선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었는데, 자폐증 환자 단체에서 항의해서 취소됐습니다. 자폐증 환자들이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잖아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러운 표현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의 언행을 완전히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피억압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세계관과 경험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PC가. 그러면은 각 집단에 따라서 진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온 게각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정체성 연구라는 학문이 나온 겁니다. 학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Cultural Studies는 각 문화마다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각 문화마다 다 연구하는 거고, Queer Studies는 이제 동성애자 연구인데 이건 조금 오래됐어요, 역사가. 그 다음에 여성학은, 아까 제가 남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학도 없습니다. 여성학이 젠더 스타디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젠더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젠더들이 있습니다. 4분의 1은 남자고, 4분의 3은 여자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뜨는 그 정체성 연구가 fat studies, 과도 비만인 사람들. 그다음에 크립스타디즈는 크립이 크리플이라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PC에 어긋난다고 금지했다가 요즘에 또 좌익들이 지네가 갖다 써요, 또 다시. 그래서 패츠스타디즈는 뭐냐? 과도 비만이면은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을 뺄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과도 비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억압한다.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피해를 당했다고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학문들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패츠스타디즈 실제로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뭐가 있냐면 그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너 많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지방을 연소하십시오. 정상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과도 비만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트니 스타디즈라는 이거는 백인에 대한 그러니까 백인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위에 보신 연구들은 전부 연구 대상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니 스타디즈는 백인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억압이 정체성이다. 그 억압의 정체성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타고난 인종차별주의자고 이런 걸로 가르치는 게 화이트니 스타디즈예요. 그래서 이 옆에 이제 사진 나온 여성이 테스 할러데이라는 아주 가장 유명한 과도 비만 슈퍼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살좀 빼야겠다. 그 비만에 따른 합병증이 굉장하겠어. 이런 말 하면은 증오 표현이에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제가 옆으로 늘린 사진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 정체성 연구가 무수히 늘어나면서 강의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미들베리 칼리지라는 데는 여러분이 아이비리그 이런 데만 유명한 대학만 알고 계시지만 이 미들베리 칼리지는 아주 그 소규모 리버럴 칼리지인데 그 학비가 보통 뭐 하버드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목록이 젠더 스타디즈라는 그 과에서 가르치는 그 과목 이름인데 손 쓸데없는 것만 가르칩니다. 심지어 뭐까지 가르치냐면 아래 맨 아래 보시면 페미니스트 블로깅. 페미니스트로서 블로그하는 방법. 얼마 전에 어느 학교에서 김용민인가 뭐 비슷한 강의했다가 취소됐죠?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런 거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어느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 아까 말씀드린 감수성 훈련, 뭐 포용 훈련, 그다음에 편견 퇴치 훈련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다음에 과학은 가설을 검증하고 증거로서 뒷받침해 돼야 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낭설이나 포스트모더즘의 궤변으로부터는 상당히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자연과학에까지 그 좌익들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제가 이제부터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할게요.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침투해서 과학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과학은 백인 남성들의 편견이다. 유명한 과학자들은 백인이 제일 많죠. 남자가 제일 많고. 그래서 여기 제가 열거한 게 실제로 과학 그 과에서 가르치는 과목 이름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젠더링. 뭘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에서의 가부장제. 화학에서의 비서구 문화.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페미니스트 빙하학. 빙하가 녹는 것도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론을 주장하는 그 교수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서 70만 달러의 연구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딴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어느 문명이든지 그 문명의 정수는 문학이죠.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문과죠. 미국으로 치면 이제 미국의 국문과죠. 국문과에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셰익스피어를 안 가르치는 과가 늘어,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 아닌 그 영문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52개 대학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필수 과목인 영어 영문학과가 4개밖에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안 듣고도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셰익스피어를 모르고는 영어 영문학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잘 알아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문명과 유대 그리스도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셰익스피어 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CLA 영문과가 꽤 좋은 영어 영문과인데 필수 과목이 셰익스피어가 빠지고 그다음에 존 밀턴은 신낙원, 복낙원 이런 유명한 작품 쓴그 작가죠. 그리고 제프리 초서는 캔터베리 테일 뭐 이런 중요한 작품을 쓴 작가인데 이셋다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이셋다 제가 배운 사람입니다. 영어 영문과 다닐 때. 그리고 뭐가 필수 과목이냐? 젠더. 섹슈얼리티는 자기 성 정체성,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어느 성에 끌리느냐고,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과 관련된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예일 대학에서는 최근에 어떤 그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영문학을 탈식민지화하자. 그래서 백인 남성이 쓴 작품 가르치는 작품은 줄이고 유색인종이나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그 집단에서 작품을 골라서 가르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에서 영어로 번역한 프랑스 모더니즘 저서들을 가르쳐요. 영문과에서. 이게 영문과가 아니죠. 우리나라 영문과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많이 오염됐습니다. 자, 학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좌편향돼 있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맨 위에 파란 선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교수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같은 경우에는 10%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 좌편향상이 언제 심각해졌냐면 68세대, 아까 말씀드린 68세대라고도 하고 베이비붐 세대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류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학계가 좌편향상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법학과 교수 두 사람이 신문에 쓴 칼럼 내용이에요. 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오른쪽에 제가 해석을 해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중산층의 가치죠. 굉장히 건전한 가치고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발표되고 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회에서 이거를 증오 표현이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서구 사회가. 자, 아까 제가 증오 표현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검열에 들어간다고 했죠. 왼쪽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스탈린하고 니콜라 이바노비치 예조프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KGB 같은 역할을 수장이었어요. 예조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스탈린이 대숙청을 감행할 때 숙청을 앞장서서 지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스탈린의 눈밖에 나서 처형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진에서 사라져요. 검열돼서. 아래 사진 보시면. 이거 제가 뽀샵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사진이에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리스 산토리니, 이거 유명한 관광지죠? 여기 아나스타시스라는 이제 그리스 정교 교회죠? 개신교는 아니고. 지붕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죠. 위쪽 사진에. 근데 아래쪽 사진이 뭐냐면 독일의 리들이란 슈퍼마켓에서 그리스 식품 포장지로 쓰는 그 포장에 그 인쇄된 사진인데 십자가가 지워져 있어요. 그리스도교이 아닌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두 영화 다잘 아시죠? 유명한 영화. 왼쪽 영화는 남북전쟁 당시를 그린 그런 영화고, 이 영화가 그 테네시의 멤피스주에서 한 극장에서 34년 동안 매년 상영을 했어요. 그게 전통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전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인종차별적 영화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 영화 를 제작할 때 데이빗 오셀즈닉이라는 제작자가 제작을 했는데 흑인한테 모욕감을 주지 않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흑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도 흑인의 73% 미국의 8, 미, 뭐 백인의 83%가 아주 훌륭하고 잘 만든 영화라고 인정을 하는 영화고. 그리고 왼쪽에 그 스칼렛 오하라의 유머 역할을 한 해리 맥다니엘이라는 그 흑인 여배우가 최초로 아카데미 상까지 탄 그런 명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매년 상영하던 전통을 폐지했어요. 인종차별적 영화라고. 그러면 남북전쟁 당시를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요? 그때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모두 지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인데 이 흑인이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백인 변호사가 이 흑인을 변호하는 그 인권에 대한 영화,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예요. 흑인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니거, 검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게 하펄리라는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미시시피 빌럭시라는 데 있는 그 교육청에서 8학년 학생들 권장 도서 목록에서 이거를 빼버렸어요. 니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이 로라 프리버그라는 여성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과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자기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학생들이나 가르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여성 남편이 공화당 지구당에서 이제 일을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직원들이 이 여자의 성과 그 남자의 성을 매치해서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화당원이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 연구실도 한 5번이나 이리저리 옮기고 그다음에 강의 시간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아주 이른 시간이나 아주 늦은 시간으로 바꾸고 툭하면 학장이 불러서 면담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는 누군가가 스와스티카 왜 나치 문양 있죠? 그거 낙서해 놓고 그다음에 세 딸이 학교에서 완전히 그 뭐지?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참다 참다 소송을 걸어서 이기긴 했어요. 그 학교에서 나를 차별한다. 그래서 이긴 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가르쳐야 하는 이 여교수의 심정은 별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아이안 히리스 얄리라는 사람은 본래 소말리아 출신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로 망명 와서 네덜란드에서 의원도 하고 의회 의원도 하고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데 이슬람에서 여성을 얼마나 억압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브랜다이스 대학이라는 꽤 좋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슬람 세계의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그랬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명예 박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학교 측에서. 이슬람 혐오, 이슬람 혐오라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피스에 부합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학교에서 안 쫓겨나요. 노엘 이그나티에프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쭉 읽어보세요. 백인의 정체성은 억압이 정체성이다.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려면 백인을 없애야 된다. 백인종 제거는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골수 백인 우월주의자 빼고는 아무도 반대하기 어렵다. 이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거는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인종차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인은 만만합니다. 이게 뭐 그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썬데이 서울 이런 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버드 매거진은 꽤 괜찮은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실제로 이대로 실린 글을 제가 그냥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교수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언어폭력으로 규정하면 언어폭력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정당화된다고 했죠, 좌익 쪽에서. 그래서 나타난 애들이 안티파라는 집단이에요. 안티파시스트. 자기네는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파시스트의 짓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한 집안의 백인 애들이에요, 주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백인 청년. 얘네들이 그 대학가에 그 우익 성향의 강연자가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타나서 기물 파손하고 그 강연장에 들어가려던 그 학생들 폭력 행사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애들입니다, 얘네가. 그래서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강연 가는 그 우익 성향의 그 인사들은 항상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요. 그것도 몇 명씩.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자, 저 노란 살표한데 뾰족하게 못 나온 거 보이시죠? 얘네가 쓰는 깃발이 오른쪽 깃발인데 33년에 독일 공산당 준군사 조직이 만들었던 깃발하고 완전히 판박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데칼코마니. 자, 그 KKK단이 공화당이 만든 조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민주당원이 만든 테러 단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 왼쪽이, 오늘날의 민주당의 모습이 오른쪽. 안티파가 그런 기물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도 민주당 쪽이나 미국의 좌익은 한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자기네 편이라 이거죠. 자, 2007년에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키트 앨리슨이라는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오른쪽에 취임 선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얹고 있는 책이 성서가 아니라 꾸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안티파 핸드북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안티파를 반대하는 책이 아니라 옹호하는 책이겠죠. 이걸 들고서는 이 책이 도널드 트럼프의 마음에 그 공포심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딱쓴 겁니다, 이게. 자, 그럼 흑인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그 린든 B. 존슨이 위대한 사회라는 그 인종차별 금지, 인종차별 철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실직을 했죠. 그러면서 한 말이 흑인들이 향후 200년 동안 민주당에 투표하게 만들 작정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지금 50년째 흑인이 민주당이라는 정신적인 노예 농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 린든 B. 존슨 아래 있는 월터 E. 윌리엄즈라는 아주 훌륭한 그 경제학자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민주당의 복지 정책이 흑인을 오히려 해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위대한 사회는 노예 제도도 못한 일을 해냈다. 그게 바로 흑인의 가정 파괴다. 그래서 흑인 미혼모 자녀의 비율은 위대한 사회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는 7%로 백인보다도 낮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회의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는 73%. 심지어 도시 빈민가 같은 데 가면 80%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없는 편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제 주위에도 혼자서 애기 훌륭하게 아이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정말 잘 키운 사람들도 많은데, 확률적으로 볼때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 집 애들이 건전하게 큽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착이라는 거 있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조직에 백인이 99%고 흑인이 1%다 그러면은 흑인이 백인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퍼센티지를 채우기 위해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뽑고 그래서 13%를 채우고 나머지는 백인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익이 소수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한 집단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백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돌러저리라는 여자가 미국의 흑인 지위 향상 협회라는 아주 큰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 워싱턴주의 스포케인 지부장을 한 여잔데 지금까지 흑인 행세를 했어요. 왼쪽이 어렸을 때 사진이고 오른쪽이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흑인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트랜스 레이스라고 해요. 인종 전환자.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이 진실인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이죠. 이 여자는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유전자 검사 안 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은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체로키 부족이래요. 그래서 체로키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 요리책을 냈어요. 체로키 부족의 조리법이라고. 근데 그 중에 태반이 아주 유명한 프랑스 셰프의 그 조리법을 뭐라 그러죠? 표절해서 낸 거고.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에 지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었거든요. 법학 대학 교수를 했었는데 그 법학 대학에서 교수 모집할 때도 자기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하버드 대학 법대 최초로 유색 인종 여성이 교수가 됐다고 난리를 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자를 포카혼타스라고 부른 거예요. 예, 좀 쉬었다 할까요?